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의 이 주장 때문에 사도 바울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끊임없었죠.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의 신학적인 주장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이 주장이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강조점을 달리한 것뿐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 세계에서 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행함, 예를 들어서 무슨 할례를 받아라 이런저런 조건들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사실 전도 자체를 가로막는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정작 율법에 묶여서 행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 무슨 소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으면서 믿음과 행함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결론을 잘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인가? 믿음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취한 이니시아티브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함으로 생긴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도 그 믿음의 대상이 헛것이라면 헛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것도 없고 다 그게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강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두 손을 가지고 그 사실을 덥석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잉태되었다고 칩시다. 이 잉태됐는데 그 잉태된 생명 현상이 안 일어나면 잉태가 된 건 맞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서, 그런데 구원받은 삶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 그게 그 믿음이 구원한 거냐? 그게 구원한 거 맞소?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내 삶의 모습이 옆에 형제들이 그냥 벌거벗고 있는데, 이 겨울 엄동설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양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야 평안해라 샬롬 인사하고 지나가고, 야 몸을 그렇게 춥게 하면 안 된다 옷을 입어라, 예?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 야 배불리 먹어야지, 한겨울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야지, 그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얘기란 말이에요. 야곱 사도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서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고 뭐 하는 이런 기도 모임 갖고 하는 것, 그런 예배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나 어떤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서로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더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예배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 와서 무슨 뭐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엿새 동안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만 예배라고 그러고, 우리가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일터의 일의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절된 삶 아니, 엿새 동안은 이상하게 살다가 여기 와서 거룩한 척 하는 거 해봐야, 그건 그냥 위선 떠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건 뭐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던 말씀이에요. 그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내가 아무리 뭐 교회 나와서 무슨 뭐 사역을 열심히 하네,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네, 구제를 열심히 하네 하고는 일주일 동안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슨 뭐 부하 직원들에게 쌍욕을 해대고 무슨 임금을 착취하고 탈세를 일삼고 그러다가 오면 그 도대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건 마치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 씨앗이 땅에서 아무 싹을 틔우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배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씨앗을 심은 거랑 마찬가지다. 얼마나 명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 죽은 씨앗을 땅에 심은 거랑 마찬가지여서 결국 싹이 트지 않고 줄기가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 아니겠냐 이 말이죠.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물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굉장히 시니컬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너는 도대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네? 그렇다면 나는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마치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문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과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 행함과 믿음은 불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건 이제 상당히 유대인을 겨냥한 편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란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일신론이란 말이에요. 유니테리안이즘이 그냥 올 유일신 한 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뭐 구약 전체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제 2위 이격의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이제 분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이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인 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행함이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무슨 뭐 입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아무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알아. 귀신들도 귀신이 삶이 변하니 귀신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건 귀신만도 못한 거지 뭐. 이런 아주 강한 얘기예요. 정말 야고보도 뭐 그러다 처음 순교한 거죠 뭐. 아, 이 야고보가 아니구나. 정정.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니까 그죠?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냅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유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허탄한 사람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믿음, 아무 소용도 없는 나부랭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너 어떻게 모르냐?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뒤에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까지 들고 나면, 아브라함 들고 나면 더 꼼짝 못 하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지금도 뭐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이요. 네.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뭐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세 종교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믿음의 조상이라며. 한 믿음에서 나왔는데 왜 세 종교가 나오냐 말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종교를 이렇게 다른 종교로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종교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요. 그렇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게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기독교가 일으킨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 종교가 일으킨 건 결국 갈등과 전쟁밖에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끔찍한 건 종교적 갈등이고 종교적 분쟁과 전쟁 아닙니까? 답이 없고 해결이 없잖아요. 아니,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쪽도 알라신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유일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그냥 아유 뭐 아들 주시고 나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뭇별과 같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믿고 이삭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다시 살리든 뭐 이삭 하나 데려가고 둘을 주시건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사흘간 걸어가서 그 모리아 산 언덕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서 칼로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그 끔찍한 결단을 좌우지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걸 멈추게 하시고 예, 가시 덤불나무에 그 이 묶인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려고자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래서 내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아니에요? 그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실천적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우리 삶의 모든 손과 발의 수고, 손과 발의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등 뭐 이게 야고보가 지금 뭐 야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행함이 있으면 되지. 또 어떤 사람 행함이 무슨 소용이냐?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 이게 중요, 이게 이제 그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가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신방 가거나 하면 아이들한테 요새 아버지, 너희 아버지 어떻게 좀 달라졌냐? 그러면 애들 되게 안 달라졌어요. 그래. 그 아버지 얼굴 보면 아버지 민망하죠. 믿는다 하면서도 애들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부부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믿는다 그러는데 아내 보고 남편 좀 변했습니까? 변하긴 뭘 변해요. 그럼 아, 믿음이 없는 거죠.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은 철저히 행했을지 모르지만 주일 성수라는 종교 의식, 예, 구제와 봉사라고는 무슨 종교적인 태도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변화를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게 뭐 아니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잘 알겠어요. 내가 나를 잘 알겠어요. 나는 나한테 깜빡 속은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가니까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겠거니 했지만 죽은 씨앗을 하나 심겨놓고 싹이 트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생명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그건 뭐 BC와 AD는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 선이 그렇게 모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네. 그게 그럼 우리가 잉태된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그것도 또 무리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당신 아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잉태됐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배가 불러오니까 알게 된 거지. 참 하여튼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3절, 24절입니다. 저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믿음으로만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한 건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도 잘못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에베소서에 대한 주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 행함에서 구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네가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났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났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먼저 은혜에 의하여.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we are saved by grace. 그 문장은 완성된 거예요. We are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문장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부사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와 있어요. 마치 전기는 다 벽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 하나 켜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발전소를 짓고 핵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뭐 송변전소를 깔고 수많은 전선들이 와 있고 그 전선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벽을 타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다 벽에 깔리고 다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스위치 하나 아 이거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스위치 하나 올린 게 우리의 믿음의 고작 그 수준이란 우리 믿음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믿음이 못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서 난 것이고 이 불기 전기 불빛은 발전소에서 난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이 불이 들어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불이 들어오게 하소서, 주여 불이 들어오게 하소서, 그 사흘 나흘 기도한들 그게 불이 들어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전기 이거 스위치 하나 올린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믿고 행하는 것들이 그것도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행함도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뭐 야고보가 지금 라합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 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불가분이기 때문에 25절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라합이 얘기를 꺼낼까요? 라합도 온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체는 빗장문을 걸어지 않고 굳게 이제 결사 항전하기로 결정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을 이렇게 숨겨줬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 온 두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하고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보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빨간 줄을 내려서 이 라합과 라합의 집안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행함, 예,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밧줄을 내걸어서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라합이 그렇게 목숨을 건졌겠냐. 그러니까 기생이지만은 그 여리고성의 가장 천한 여인이지만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여리고성에서 천박한 한 여인과 그 가족은 살았는데 나머지 뭐 다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죽으면 뭐 영혼이 빠져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몸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몸은 뭐 태우든지 땅에 파묻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은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병들고 시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신병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 건강이 건강의 키워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piritual health라는 말이 드디어 쓰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이 없이는 이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 이걸 이제 인정하고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이 뭡니까? 행함과 믿음에 관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다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이방 세계를 향하여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조점을 달리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이 산상순의 결론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이 말을 실컷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같아서 그 신앙은 오래 못 간다.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마치 집을 짓다가 중간에 건축 자재가 없고 돈이 떨어져서 못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이 요한 웨슬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해석한 걸 오늘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 사이에 상호 모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 1장과 2절 이 부분까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을 가장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벌써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이 이미 사용했던 바로 그 동일한 용어들과 구약의 증거들과 예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사용하면서 바울의 그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의 오류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을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아,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되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관련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했을 뿐이다. 뿐입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혼동이 없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무슨 뭐 없죠.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중에 새겨진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손과 발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화로 증언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향기가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확실히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변화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아는 올 한 해 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행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보아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한 것처럼 위선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변했으면 안 변한 대로 변하면 변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안 변했는데 변한 것처럼 할 것도 없고 예. 또 변했는데 안 변한 것처럼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계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내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기쁠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잉태된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생명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 일으키는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수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에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에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올 수 없는 곳에 오셔서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을 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소를 정하시고 장막을 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짓고 계신 것 그 초석 그 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주의 성전 지어져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구별된 삶, 세상과 합할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언젠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행함과 믿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일치성, 일관성을 보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